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먹고 저희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청중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수납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음이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거칠었고 그곳에는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주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마치 보혜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한 곡식을 먹기까지 약 40년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78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며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까지 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처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만나는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멜이라는 그 단위가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죠. 리터로 환산을 하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약 4,500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화물 기차들이 보통 한 15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뭐 미국에는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 보면 공사 현장에 가면 큰 덤프트럭 15톤짜리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걸 보는데 화물 기차나 이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식탁을 차리셨는데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물론 14장과 1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으로 넘어오면 그 원망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원망의 심각성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다섯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원망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네시고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합당치 않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원망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의 심각성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망을 보면요.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그들의 원망 가운데 표현하면서 마치 애굽이 낙원이었던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 여러분 어느 노예들이 지금도 배불리 먹기 힘든 고기를 그렇게 배가 부르도록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오늘날 미국에서 원한다면 배불리 고기를 먹게 되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 간신히 자기의 그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최근 뉴스에 보면 참 한 탈북자 모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 뉴스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뭐 농업이 더 또 가축 축산업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고기 가마 곁에서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심하게 과장된 말일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비참함과 고통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역의 괴로움으로 부르짖었던 그 아픈 기억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바로의 무자비한 통치 아래에서 생명이 위협받았던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비통함의 눈물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애굽을 낙원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을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시켜서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실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약속의 장소로 인도에 나가시는데 중간에 그들을 굶겨서 죽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불평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이 원망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원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원망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비처럼 내리리라 말씀하시는데 원망과 악한 불평을 쏟아놓는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비처럼 내리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하고 독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양식을, 내가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요. 광야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양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람의 시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확증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자세하게 상술되지 않았는데 같은 이 만나 사건을 다루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동사들을 좀 주목해 보면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1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목적을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부패함과 교만을 깨달으라고 광야를 걷게 하셨음을 제가 설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그 땅에 발을 딛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순종과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난 가운데 던져지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이 없어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살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원망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처럼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극한 고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셔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과 평안을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처럼 타올랐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오늘 나의 진정한 행복이 떡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의 길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또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당장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마 그들을 먹일 양식이 떨어졌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때때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굶주리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낮추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음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만나에 대한 두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 제가 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주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참 놀라운 것이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은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일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일도 먹을 양식을 쌓아놔야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더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남겨뒀던 사람들 있죠? 그 만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다 버려야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놀라운 계명은 뭐냐면 6일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도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31절에서 36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 세대들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라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단순한 교훈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내일의 양식을 쌓아놓는 것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질을 쌓아놓고 내일의 미래의 그런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단순한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벌어서 오늘 다 먹고 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쌓아오는 그 물질이요. 하나님이 만나와 같이 썩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의 그 재벌들의 그런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언급됐는데 부모 세대가 많은 재물을 쌓아놨는데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질 때문에 삶이 썩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고 가난한 가정이라면 오히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배워서 남부럽지 않게 떳떳한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때로는 부모가 쌓아놓은 그 물질이 자녀 세대에는 썩게 되죠.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지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물질을 쌓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 규정은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두 오매를 내려 주실 테니까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썩지 않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제 안식일 계명과 만나의 일반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일반 계명에서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6일째는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충돌하는데 이 법에 보면은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고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계명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일반 만나 계명보다도 상위에 있는 상위법이고 또 일반 만나에 대한 계명이 일반법이라면 안식일 계명은 특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날에는 각 사람이 두 배의 식물을 걷게 되었고 아침까지 남겨놓았는데 썩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삽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수고에 내 노동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에 한국의 IMF가 터졌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본 한 유튜브가 있는데요. 50대가 훨씬 넘은 거의 60대 가까이 되는 한 중년 남성분이 고시원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IMF 때 은행에 잘 나가는 임원이었답니다. 그런데 IMF가 맞으니까 막 자기 친구들이 다 명예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명예퇴직을 당한 건 아닌데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부하 직원들이 막 명예퇴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자기가 직접 사표를 쓰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곤두박질 치게 됐는데 이혼도 하게 됐고 가족들과 다 끊어지고 이제 그 조그만 고시원에서 간신히 끼니만 때우며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고시원 총무로서 일하면서 그 방 하나 쓸 수 있고 또 밥에다 김치 먹으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기는 IMF 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그때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참고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6일 동안의 삶에서 내가 노동해서 수고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노동과 내 땀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6일째는 하나님이 내 수고를 내 노력을 내 일을 축복하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도 나가서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수고해봐라 노력해봐라 내가 네 수고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뭐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시간상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동과 나의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마치기 전에 짧게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만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6장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비유하면서 서로 그것을 매치시키시면서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악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만나라는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만나가 무슨 재앙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내가 만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은혜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으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먹고 힘을 얻게 되었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래에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먹는 것을 병행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나를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나를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만나를 먹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자신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자신의 죄가 바람처럼 자신을 몰아가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임을 깨달은 죄인들이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먹는 것과 병행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으로 이 만나가 들어와서 소화의 과정을 거쳐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이 선포하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영생의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힘쓰기보다는 물질을 주시는 내일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복락을 점점 더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때에 삶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의지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두서없이 증거했지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